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9번째 시즌 14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9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의 기도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란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1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토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토크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법, 사무엘 리 목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사무엘 리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그게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오늘 내 기도가 정말로 하늘에 상달됐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자, 그 궁금증들을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리 목사님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열납하셨는가를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는지를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리 목사님이 정리해 주는 기도 응답의 확인 방법 네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얼마나 더 즐거워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할 때 그냥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 불편함이나 불안함에 푹 빠져서 헤맬 것이 아니라 여기 사무엘 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네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네 가지 정리해 보죠. 제일 먼저는 뭐였죠? 우리 마음의 상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지,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과 즐거움을 갖는지, 이네 가지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죠. 사무엘리 목사님은 이것을 여섯 가지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심령에 경건한 자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훌륭한 증거가 된다. 우리의 심령이 경건한 자유를 누릴 때에는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유창하고도 풍부하게 요청하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에는 마치 문을 닫듯이 우리의 마음을 닫으신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전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히기도 한다. 둘째, 기도할 때 심령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도 복된 증거이다. 특히 근심과 괴로움의 먹구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한 후에 그런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참으로 복된 증거이다. 한나는 처음에 괴로움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기도 후에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올라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집에 나아온 자신의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즐겁게도 하신다.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지만 나중에는 그의 슬픈 노래가 수금으로 부르는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달콤한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이다. 다섯째,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내적인 격려가 있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이다.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거나 활기차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가 된다. 여섯째, 기꺼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록새록 올라오는 건 역시 좋은 증거이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감동될 때 노래와 찬양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감사의 샘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활기차고 왕성하게 우러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연락됐다는 증거가 된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나 기도를 하고 나서나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운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귀한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필요한 복들을 베푸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좋은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두 번째 판단 기준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얼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죠. 사무엘 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어떤 특정한 죄와 억제되지 않는 부패한 본성과 어떤 잘못과 압박하는 공경 같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죄가 힘을 잃고 시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커지는 일이 생기든지,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또한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세 번째 판단 기준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우리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살피는 거라 그랬죠. 사무엘 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섭리의 손길을 살피라. 눈을 크게 뜨고서 이어지는 상황들을 주의하여 살피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라. 만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복된 증거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구했던 구체적인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과정,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에게 선이 될 만한 상황으로 내삶 전체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아직 내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그것을 손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열납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구한 것들이 아직 나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마음 편히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판단 기준은 이렇죠.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기뻐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또한 가지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죠. 사무엘 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라. 내적인 응답으로 당신의 영혼이 소성하여 마치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처럼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오 복된 성도들이여, 평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마치 다윗이 기도에 자신을 헌신했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기도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했다면 그 교제의 감미로움, 달콤함을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영원히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내 마음이 더 기도하고 싶고 다음에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면 그것이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꾸준하게 존재하는 잔잔한 감동으로라도 우리 가운데 상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복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셨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내가 구한 것이 내 손에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리 목사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덧붙여서 설명하죠. 당장의 응답이 우리의 간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리 목사님의 답변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는 A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현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욥처럼 말해서도 안 된다. 자, 욥이 했던 말은 뭐냐면 욥기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건데 욥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간구한 바와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완수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구한 것과 정반대로 행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삐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리 목사님이 설명해 준 이 네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었고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판단 기준은 사실 좀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살핀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핀다는 것,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살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높은 분들은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살필 때 기준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도 별로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고, 기도 시간에 내가 제대로 기도를 못 했는가 보다. 이렇게 또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네 가지 이 판단 기준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없는데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있는데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 중간에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1차적인 근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얻어내는 확신에 있지 않고, 사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사실은 1차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1차적인 확신의 근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네 가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확신에 이르는 것이지, 이네 가지가 1차적인 확신의 근거,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리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더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기도에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활용할 때 우리가 이것을 꼭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적으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주관적인 이 판단 기준들을 활용해서 한번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다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 리 목사님이 네 가지로 정리해 주신 이 판단 기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죠. 한번더 기억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것,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즐겁고 더 열망하는 일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 이네 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끝으로 청교도들의 기도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란 책에 대한 북토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14번에 걸쳐서 이렇게 북토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9번의 시즌을 하면서 아마도 제일 긴 북토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기도에 관한 청교도들의 교과서를 참조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성경적이게 만들고, 더 체험적이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사실 청교도들의 설교나 저술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분, 40분의 북토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더 좋은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이 북토크를 녹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사셔서 차분하게 직접 읽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북토크 9번째 시즌을 이제 마치고요. 2017년도 2월에 북토크 10번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북토크 10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 가운데 황태자라고 신학자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존 오웬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은 존 오웬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기간에 온 정성을 다해서 저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면면히 살펴보고 그 영광을 묵상하는 일을 돕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북토크 시즌 10번째 순서는 청교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오웬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미리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지평서원에서 서문강 목사님의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을 가지고 북토크 10번째 시즌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철을 안전하게 지내시고 2월에 다시 북토크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